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과 선한 의지를 가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동이 주님께서 열납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도전하는 모든 불의를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학문을 이야기한다면 신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신학 또는 철학, 또 인간의 육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 세운 법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 또한 의학, 법학은 3대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대 학문은 그만큼 인간에게 매우 밀접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이것이 무너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온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간이 만든 온갖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의 의결을 거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은 모든 유대의 도시에 유대교 법에 의해 세워진 23명의 판관들의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 대산헤드린은 유대교의 판관들의 모임으로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재판기구였습니다. 이 대산헤드린은 총 7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와 같은 계파로 구성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로마는 산헤드린을 총독의 권한 아래 예속시키기 위하여서 산헤드린 의장을 직접 로마가 임명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의 기능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일까지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기능으로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권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 다 대산헤드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성전 안에 있는 다듬은 돌들 안에서 낮 동안에만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이 산헤드린이 열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례와 전통을 깨고 이 산헤드린이 열린 것은 예수를 빨리 없애고자 밤에 열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산헤드린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한 죄의 목록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반역죄로 고발한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총독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고소하였더라면 빌라도는 이 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들은 이 점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면서 둘 다 의무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판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지어서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재판의 절차와 올바른 정신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무고로 인하여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오래된 학문인 법학, 철학, 의학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양심의 법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잘못 이용하는 자들이 판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런 자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양심보다는 자신의 이익, 이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우리를 양심의 법 아래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혹은 거짓된 신앙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케 합니다. 그 결과 교회를 깨트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범법을 행한 자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적, 사회적인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양심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믿음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오늘도 거짓된 입술로 사람을 선동하고 악과 결탁하여 교회를 어지럽혀 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형벌을 받을 자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느니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자, 그 사람은 실족당한 사람인지 실족시킨 사람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족해 하는 자가 더 가깝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내 손을 베어버리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내 발을 베어버리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차라리 내 눈을 빼는 것이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서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라도 버리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말에 실망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결국 불신자를 만들고 또한 불신자를 실족해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질 각오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실족해 하는 죄와 싸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법과 규범, 사회적인 룰을 다룰 때 그리스도인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에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빌라도의 관심을 끌어 거짓말을 많이 지어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증거나 자료들을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또 반란을 일으키는 수괴인 것처럼 빌라도를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면에 불과하였고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오늘도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고할 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에 대해 책임을 자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임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종교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계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는 종교계보다 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랜던 게리시라고 하는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오염된 재판이라고 하는 미국 형사사법제도가 드라마는 딴판임을 고발한 그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과학수사의 오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로 결백을 입증받은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사례집입니다. 무고한 이들 250명 가운데 17명이 사형을, 80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과반인 155명은 흑인이었고 20명은 라틴 아메리카계였으며 백인은 74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한 사례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판 피해자의 16%에 해당하는 40명이 이런 거짓 자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살인자나 성폭행범만 알 수 있었던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자백을 했으며 대부분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적절하게 노출했을 것으로 저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백한 무고한 피고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거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판의 가장 많은 사례는 피해자나 목격자에 의해 범인으로 잘못 지목된 경우였습니다. 조사 대상의 76%에 해당하는 190명이 바로 잘못 지목되어서 형을 살았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첨단 DNA 기술이 활용되기 전 혈액형이나 치아 자국 등 법의학 증거로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은 모두 검찰 측에 편향된 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오판 피해자의 사례의 21%는 제보자들이 악역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동료 수감자였는데 이들은 거짓 진술을 한 대가로 검사에게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 무고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거짓 증거와 무고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교회는 이런 거짓 증거와 무고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법에 보면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피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낙인이 찍히고 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끝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처럼 왜 법이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잘못을 해도 처벌받은 검사가 없습니다. 또한 판관,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도 직접 처벌받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미래학자들은 이 AI,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는 과연 AI에게 법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양심을 회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 바로 이 논의의 대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사회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적인 공의, 편향된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비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스템과 사람이 움직여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믿음과 신앙,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불의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공정한 것들이 공정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타국에서 주의 일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풀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의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상황을 보면서 우리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공의, 선 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도리어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사 다시금 믿음, 경건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양심과 용기를 주시사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이 아닌 고통을 해방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